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주께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고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만난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 기억해 보시면 그 영화의 주인공도 그 찰턴 헤스턴이 했는데 그 올라갈 때 그 얼굴하고 내려올 때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그때도 분장이 돼서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그 율법을 받아갖고 올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이 빛난 것이 이것은 잠시 있을 영광이고 진정한 영원한 영광은 예수에게서 확인될 것이므로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었다 이거죠.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에 너무 붙잡히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율법으로만 예를 들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율법을 받아오는 바람에 얼굴이 빛난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를 보면 안 된다. 우리 은혜 받으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감동이 있기도 한데 그것이 감동이 아니라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과 같이 이 얼굴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덮은 것 같지 않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은혜, 운명,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왜 꺼낸 거냐 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헌신한 사람이지만 그가 떠난 후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들어오고 그 어려움은 결국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정당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라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게다가 바울은 다시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갑니다. 그러니 자기 말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실력이 있었겠느냐라는 이제 소문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고린도 전서도 썼고 이제 후서도 쓰죠. 전서에서는 주로 그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신앙적 차원에서 해석해주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후서에서는 자신에 대한 비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다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해서 지금 이 3장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은 그 영광은 옛날 모세가 율법 받아가 갖고 온 때보다 훨씬 큰 거다. 그때는 모세가 율법의 영광을 인하여 자기라는 개인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율법으로 돌리려고 얼굴을 덮어쓰고 가렸지만 내가 전하여 준 것은 내게 주목할 것 없이 너희 각각에게서 나타나야 옳은 것이다.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잠정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는 걸 알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율법은 이 세상에 있는 법 중에서 가장 높은 법입니다. 율법의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법이 이런 것들은 너희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금지 조항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네 이웃을 네 이웃의 것을 빼앗아 네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려면 이 법을 제정하시고 요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내 필요를 이웃에게서 뺏어올 필요가 없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신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지킬 때에는 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세상, 약육 강식의 세상, 그렇죠? 그리고 경쟁의 세상, 상대를 이겨야 내가 승리하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그 영광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 비추어 보면 이건 어쨌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말할 필요 없다. 너희는 남의 것을 뺏어올 필요 없다.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다. 이건 대단한 것이지만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복음에 이르면 훨씬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너희는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신 자녀로서 이제 서 있는 은혜와 구원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드디어 율법에서는 만들 수 없었던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건 뭐냐면 영광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광은 훨씬 적극적인 것이어야죠. 거짓말을 안 한 것과 정직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 죄를 안 지으면 선한 일을 하고 영웅적인 일을 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선을 행할 책임을 지는 것. 누구를 사랑할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나는 거짓말 한 적 없어. 이것이 정직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최저선이고 그 최저선이 가로막는 반대편, 부르신 쪽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가시면 고린도 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 율법을 준 이유를 확인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율법은 왜 줬다고요? 율법을 준 이유는 우리가 적극적인 선, 가치, 명예와 영광을 이룰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율법이 옵니다. 최소한 이 커트라인을 넘어야 된다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우리는 그 선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최저선이 가로막았던 것을 넘어서 그 최저선이 기여하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한 것,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가졌던 뜻,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걸 이루시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심이 없고 하는 가장 소극적인 선에서 기독교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매일 빨리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것 외에 신앙상에 적극적인 하루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죄 짓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든가 내가 죽든가만 남아있는 꼴이 됐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 선한 것과 의미와 가치와 자랑을 만들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조차 지킬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십니다. 그걸 예수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려주려고 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의 후손이죠. 존재론적으로 후손이 될 수는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늘나라를 맡기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운명이며 지위며 기회이지요. 지금 죄가 많고 유혹이 많고 육체를 가지고 한계 속에 붙잡혀 있지만 이 약속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날 이후로 이 길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것만큼이나 대조되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니 흠을 지워버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신앙행위가 아니라 허락된 적극적인 기회를 살려고 애쓰는 것이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죠. 현실이어야죠. 한번 해봤습니다를 해야죠. 우리가 세상이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어떤 체념, 어떤 의심, 어떤 절망들을 넘어선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다시 가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죽음에서 꺼내어 새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존재를 허락하셨다. 무슨 질문 끝에 나온 거라고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값없이, 자격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뭐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단 말이냐? 너희에게 준 것은 죄짓고 절망하고 헛된 자리로부터 은혜로 인하여 영광과 명예와 자유와 권리와 기회로 불러진 자리인데 이거 다 안 하고 그냥 망가뜨리고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을 주는 겁니다. 이 책임은 명예인 것입니다. 해볼 수 있는 기회. 예전에 죄 아래에 있을 때는 해볼 수 없었던 것을 해볼 수 있는 자리에 온 거죠. 그 톰 소야의 모험에 나오는 허클베리 핀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 학교 가는 것. 톰 소야가 제일 싫어하는 것, 학교 가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셨으면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으면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죠. 그건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잘잘못의 문제를 더 넘는 너 인생에서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뭐가 더 가치 있는가? 네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나와 보라. 그게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경험이 더 많고 세상의 위협이 더 현실적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현실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하죠. 그렇게 하면 지죠, 물론. 그러니까 지면서 배웁니다. 이건 아무리 져봤자, 아무리 타협해봤자, 아무리 엎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게 신자에게 허락한 시간이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나 성경이 요구한 대로 해볼래. 난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세상이 위협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의 결과가 뭐든가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다니는 얼굴이 무슨 얼굴인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건 큰 죄입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뚫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할 때만 한번 반짝했다 마는 데서부터 생각 없을 때 넉넉한 얼굴이 나오는 데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수한 날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보셔야죠. 은혜로 이 기회,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배신당하고 오해당하고 팔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는 자리까지 가서 사망을 뚫어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너를 죽이겠다고 덤비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방해하고 너를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약속 속에 있다는 걸 아는가? 비명지르고 도망갈 필요 없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래야 죽음과 사망 속에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건 너무 먼 얘기라고요. 그리로 우리는 또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살려면 옛날에 유명한 그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예수를 믿는 자랑과 명예를 여러분이 살아내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건 대단히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생이 그래야 맞습니다. 여러분 화내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마음에나 여러분의 영혼에나 친구에게나 아무에게도 값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 문제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보죠.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이 되어야 하고 생명이 되어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을 놓고 무엇이 아닌 것에 매여가지고 무엇이 아닌 것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반대하는 쪽에서 갖다 붙인 시비입니다. 자기 말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의 변명은 이거였거든요. 내가 그때 약속대로 갔으면 너희하고 나하고 한판 붙었을 거다. 그러니 내가 그때를 미루고 시간을 끈 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런 것이다. 변덕을 부렸을지라도 그것은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더 큰 약속과 책임 속에 있다는 걸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빨리 뛰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말이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어때 보여요? 해같이 빛납니다. 그건 결단코 거짓말일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고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사실은 전부 미운 말들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 속에는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소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단어들은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단어들입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적극적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운명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얘기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라면 어떻습니까? 못생긴 게 무슨 문제이며 아픈 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한번 자세히 비교해서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무엇을 안 하는 것, 괴롭지 않은 것, 손해보지 않는 것, 욕먹지 않는 것,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보다 훨씬 큰 적극적인 차원에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내가 얻은 구원이 말하게 하며 행하게 하며 비추게 하며 나누게 하며 붙들게 하며 둘러매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24시간씩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이제 지금 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아낀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겁을 냈기 때문이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걸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불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약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과 그리고 경우와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예수 안에서 허락한 약속들이 어떻게 실체가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증언하시면 그게 실체가 되는 겁니다. 한 구체적인 실존이 그 경우에 그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세상은 거기가 절망이고 세상은 거기가 끝이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나올 정황에서 우리만이 화해를 회복을 용서를 격려를 칭찬을 자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인하여 복음이 가지는 진정한 힘을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것이죠. 지금 읽는 에베소 5장은 이 구절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로 가자. 성령 충만하니까 혼자 만족해서 펄펄 뛰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신자로 살아나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정황에서 우리만이 해야 되는 말을 하는 것,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하죠. 그래서 그 뒷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은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우리 운명을 우리의 행과 불행을 나누지 않아요. 예수 안에 우린 있고 확보되어 있고 우리는 소망을 나누러 위로를 나누러 기적을 나누러 여기 서 있어요. 그게 뭔들 겁나겠어요. 괴로운 일이야 있겠지만 짐이 무겁게 하겠지만 우리에겐 사실 공포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걸 가지셔야 돼요.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는 직장에서 거리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안 하면 이것은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이 변할 거다?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명예로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사는 일 중에 모든 경우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방해할 것이 없는 우리를 멈출 수 없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뭘 복종하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겼을 때 손해 볼 때 상대방에다가 저주를 퍼붓지 마라 그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손해보거나 실패하거나 헛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다 함께 묶여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적극적인 구원의 힘, 기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오늘 하루를 주께서 그 길을 가신 것 같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소극적인 것, 법, 양심, 상식 이런 선에 묶여서 무엇을 틀리지 않는 정도보다 더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미쳤다고 그럴까 봐 겁이 나십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살짝만 웃으시면 됩니다. 광화문 가서 춤 안 추셔도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약속하시는 이 일을 우리 모두가 각각 매일 살아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을,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웃음을 잃은 세상에, 소망을 잃은 세상에, 위로를 잃은 세상에 우리만이 소망이고 능력이고 기적이고 구원이고 위로고 회복이고 그리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역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빛의 자녀같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매일 열려 있습니다. 매일 그 삶을 노력하고 책임지고 살아내서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